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배우는 이의 일곱 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교수이면서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배우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지에 그 법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일곱 가지를 그 책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기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브루스 윌킨스 교수님이 개인의 경험에서 이 기대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바꾸나 하는 것을 그분이 경험해서 이제 그 법칙을 그 책에 기록해 놨었어요. 그분이 대학 교수로 처음 딱 시작할 때 저 신임자 교수로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캠퍼스에서 오랫도록 연장자된 시니어 교수께서 자기를 보자마자 시기 질투하는 어떤 표정과 말투로, 아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신입에게, 막 시작하는 교수에게 이 학교의 제일 우등 학생,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모이는 2반을 너에게, 당신에게 맡겼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그 반이 어떤 반이기에 그랬을까 해서 이제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 뭐 1반도 너무 좋았고 3반도 좋았지만 2반 학생들과 이 수업을 보내면서 너무 놀라운, 정말 아이들의 반응, 질문, 대답, 심지어 그 앉아있는 포즈까지, 앉아있는 모습까지도 너무 익사이트한 거죠. 그래서 수업 내내 너무 스릴 넘치는 그런 교수의 경험을 첫 학기를 했대요. 그렇게 이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그 대학 학장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학장님께서, 우리 교수님 어땠습니까? 한 학기 처음 해보셨는데. 교수님은 너무 익사이팅했다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특별히 2반 학생과의 그 공부에 대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학장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사실 올해부터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으는 그 반 제도를 없앴다고, 없애고 모두를 다 흩어가지고 각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에 자극을 주는, 다른 학생까지 공부 잘하는 분위기 만드는 그런 걸 해보자 해서 이번에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 사무실에 가서 실제로 그 세 반의 아이들을 결과물을 주고 봤더니 2반 아이들이 훨씬 더 월등한 성적을 내었고, 과제물도 홈워크도 보니까 두 반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과제를 2반 아이들이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깊은 생각에 잠긴 거죠. 어떻게 2반의 아이들이, 똑같은 1, 2, 3반인데 2반의 아이들이 이렇게 월등한 결과물을 냈을까?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내가 2반을 특별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의식 가운데 가르쳤으므로 그 아이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서 놀라운 결과를 내었다고 하면서, 배우는 이들이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냐 했을 때에, 물론 잘 가르치고 많은 교육의 기술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가르치는 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그 배움받는 사람들을 어떤 기대감으로 보느냐가 그 아이를 바꾸어내버릴 수 있다 라는 그 배움에 관련된 중요한 법칙 하나를 그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책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놀란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준다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계속 관계매고 바라보죠. 그 사랑이 사람을 바꿔내고 변화시키게 되죠. 믿음의 정의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무엇까지 줄 수 있다라고 믿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교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실제 히스토리컬 팩트로 실제 역사 속에서 자기 아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위해서 죽는 때까지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까워하지 않을 그 정도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이 드는 생각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실 정도로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이 왜 내게 그렇게 원하는 것을 그러면 지금 주시지 않을까? 그런 가정을 전혀 하고 싶지 않지만 만일 마지막까지 주지 않으셔도 여전히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시나의 부인 바세바를 짐실로 불러들여서 임신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시나를 전쟁터 가장 앞에 세워서 일부러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만들고 그 시나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뜻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일주일 동안 그냥 침대에 있어도 힘든 일인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왕복을 입은 그 채로 떨레 무릎을 꿇고 7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끝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그 아이를 이제 데려가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이 했던 행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하나님에 계신 성막에 가서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왕의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면 확실히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된다. 다윗을 통해 배우는 건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전혀 기대감이 없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할 정도로 믿고 그렇게 끝까지 구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끝내주지 않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고 여전히 그분을 경배하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죠.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는 이 정도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교리적으로 하는 것 말고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믿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외식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끝날 쯤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중요한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 부탁으로 인하여 두 번째 중요한 소유 물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께 부탁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형이 부모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형이 동생에게 일부라도 나눠줘야 하는데 다 가지려고 한 것이었어요. 이건 진짜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 너무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원수되는 이야기들 종종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은 예수님을 좋아했는가 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에게 한번 말해주면 그렇게 해줄 것 같았던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뭐 법 체계가 있었던 거 아니고 법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으면 좀 권위가 있는 랍비에게 청해서 그걸 갈등을 해소하는 일들을 그 당시에는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부탁을 받으시고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동생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필요한 그 상황에서 필요한 문제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서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도리어 동생에게 그것은 탐욕이라고 나무랐어요.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은 일상적이지 않아요. 왠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힘 좀 써주시지. 더구나 억울한 동생에게 네가 너무 욕심이 많다고 하는 건 좀 심하지. 분명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볼 때 불의한 일도 괜찮다라고 두둔하시거나 그 동생의 억울한 마음을 몰라주거나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15절을 다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조심해야 될 부분, 온갖 탐욕,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으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터치하고 싶었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예 없이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의해야 될, 조심해야 될 갖가지 많은 탐욕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동생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이거예요. 네가 내게 정말 구하고자 하는 것이 고작 재산 분배냐?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인데 고작 구하는 게 그 정도냐? 네가 나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마음이 담긴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니 거기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마치 그 사람도 예수님께 고작 기대한다는 것이 지금 자기 삶의 중요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재산 분배하는 정도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와 포지션을 이용하려는 그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내게 구하고자 하는 것이 고작 그 정도냐?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게 됐어요. 이런 예수님의 어도는 이어서 하신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나요. 어떤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보다도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어느 해보다도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많은 소출을 거두었죠. 그랬으니 오죽했으면 있는 곡간을 헐어서 다시 지을 정도니까 보통 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많은 소출을 얻은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어디 내다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그럴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냥 두면 썩어서 버려야 될 수 있는 상황 정도로 고민스러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너무 많은 소출이었으니까. 그래서 국립교 때 생각한 것이 지금 이 곡간을 헐고 새로운 큰 곡간을 새로 짓는 것이었죠. 비용이 들더라도 소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 커버하고도 노후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소출을 거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태도를 너무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분 좋은 생각을 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면 그 장만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죽고 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밖에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은 그것밖에 없고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고상한 것, 하늘의 것만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작게 보여지는 것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게 필요한 것들은 그 중요한 것들은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게 주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음에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오래 사는 것하고 천국 가서 살아간다는 삶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질적인 삶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을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방인 수준이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잘 들어가지 않았죠. 더럽혀진다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수가성 이란 성에 들어가서 그 우물에 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오가 되었고 낮 12시였기 때문에 대부분 더워서 낮잠을 잘 그때 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가를 왔어요. 웬 남자가 있나 싶어 조금 짜증스러웠지만 그 물을 길고 빨리 가겠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붙이죠. 그 뜨거운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퉁명스럽게 짜증스럽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말을 걸고 부탁하냐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원히 있는 물을 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렇지 않아도 귀찮은데 그 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고. 여자는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의 이슈, 지금 필요에 대해서 포커싱이 있었지만 예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했던 말이 이것이었어요. 4장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정말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것은 여인이 필요하는 물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만족과 의미를 주는 생명,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지만 고작 너는 물을 구하냐? 너는 고작 재산 분배하는 정도로 나를 기대하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만일에 내가 너에게 주고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간절히 구했을 것이고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셨어요. 당신 자체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말을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즉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똑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이런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일컬어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이라고 말을 하신 것이었죠.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영생을 말하지 않아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생을 누리나요? 시간 개념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은 관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만족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생명을 예수께서는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사람을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런 결핍, 저런 결핍, 30대 겪는 결핍이 있지만 50대 되면 또 결핍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살면서 수 없는 결핍과 부족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에 치이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어지지 않는 영원한 만족과 의미를 주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영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고 싶은 것은 이런 생명이었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재판 분배하는 정도의 예수로 네가 나를 대하느냐 라는 식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십자가 죽음은 고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들 정도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도 채워주시지만 그걸 넘어선 수많은 결핍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의미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라이프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죠. 시편 23편 1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성경에 신약에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있는 그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거기까지 잡으러 갔는데 그 가는 도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이후에 바울은 삶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극단적인 무슬림 가정에 있던 사람이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과 똑같았을 것이에요. 가족도 잃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인간적으로 모든 좋다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8, 9절에 보면 그가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어보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똥과 오줌처럼 여깁니다. 내가 예수를 얻은 이 기쁨, 이 완전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오히려 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그가 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지금 죽음의 문제 앞두고도 죽어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일단의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음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가 누구에게 바울에게는 완전한 만족이 되는 분이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이것을 놓고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파스칼이 있어요. 그는 39살 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그는 인류 역사에 많은 발자취를 남겼는데, 그가 8년 전 31살 때 요한복음 17장을 읽는 가운데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극적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뭐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이며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사랑의 고백을 남겨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랑받는 고백은 이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땅의 수많은 필요를 채우는 정도에 위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결핍들, 이런 결핍, 저런 결핍들을 수없이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을 만큼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해야만 이렇게 덜컥 넘어질 결핍, 저렇게 덜컥 넘어질 수많은 궁핍들 속에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조금 힘들지만 눈물을 닦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험난한 인생들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너는 이 놀라운 삶을 누리지 않는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애절하게 구하기는커녕 다른 것을 구하듯이 마치 이 사람에게 오히려 재산 분배하는 정도의 나로 생각하느냐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정말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담히 지나갈 수 있는, 지어지지 않는 우리의 완전한 만족을 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삶,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헌신하지 않으면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야 하는 그럴싸한 말에 계속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럴 것을 믿지만 막상 해보면 또 따라온 고통이 또 있는,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만족, 설사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새 생명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래서 제공한 삶이 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소원도 이 필요도 중요하지만 구하고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구하지만 그러나 설마 내 삶 안에 수많은 결핍들이 채워지지 않는 삶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뭔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헤매는 삶, 그리고 이것저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 없는 결핍과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게 되실 것이에요. 그때마다 덜커덕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개념치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릴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황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방황은 예수 안에 뿌리 내릴 때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방황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황을 끝내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